1부는 이슈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끝나고 뉴스가 쭉 이어질 텐데요. 관련해서 정확한 소식 또 자세한 소식은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인터뷰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굉장히 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집과 상가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고요. 또 도심의 맨홀 뚜껑과 움푹 패인 싱크홀도 빗속에서는 아주 강력한 흉기로 돌변했습니다. 이러한 호우 피해들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대 스마트 건설 방재학과 정창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번에 뭐 뉴스 통해서 혹은 직접 눈으로 피해 상황들 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비가 예상됐는데도 저희가 인명피해가 이렇게 많이 났다는 거는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대응해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서로 자숙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안타까움에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어난 참변이었습니다.
예.
이 반지하에 대한 뭐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봐야 할까요?
이게 과거에도 많이 있어 왔던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반지하는 이제 유리창이 이제 지상과 접해서 조그맣게 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상에 물이 차게 되면 이 유리창에 이제 수압 때문에 유리가 깨지면서 물이 일시에 지하 반지하 구조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은 그렇게 물이 들어오면 피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예.
수압이 이제 방에 집에 물이 차게 되면 수압이 한쪽에만 걸리기 때문에 방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길을 가다가 차가 침수했을 때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정수압이 걸리기 때문에 그 문을 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재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이 약하셔서 문을 열지 못하고 계속 물이 차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건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 가족에게 전화를 했던 고인도 문이 안 열린다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저희가 문 크기를 생각했을 때요.
예.
어느 정도까지 물이 차오르면은 안팎에서 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까?
저희가 이 정수압이 우리가 그 보기보다 굉장히 센데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보면 뭐 10m, 1m면 0.1기압 정도가 차이는데요.
예.
뭐 쉽게 얘기하면 한 누군가 100kg가 넘는 사람이
네.
문 밖에서 그 문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수압이 같아져도 사실 열기 약자들 열기는 어려운데요.
네.
대부분 바깥쪽은 물이 안 차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거주하시는 공간만 물이 차기 때문에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이 안 열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반지하 같은 경우는 그 지상으로 나 있는 창문이 유일한 탈출구가 되는 건가요? 그런 상황에서는?
만일 물이 급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 말씀하신 그 공간만이 이제는 사실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행히 이제 반지하의 반대편 쪽이
예.
같이 침수가 됐으면 문을 다시 좀 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양쪽이 침수됐거나 아니면은 그 수위가 올라오기 전에 빨리 이제 유리창이 깨지자마자 이게 굉장히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바로 바깥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취약계층 이제 약자분들이시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위험할수록 이렇게 안전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하거든요.
예,
이런
예.
심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그 골든타임을 놓치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감전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제기가 되던데, 뭐 탈출하기 전에 두꺼비집이라고 하죠. 내려야 하는 겁니까?
사실 감전을 많은 분들이 이제 물이 전도체이기 때문에 물에 이제 뭐 몇 미터 지나도 이제 전기가 통해서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번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이런 호우 상황에서의 감전사는 접촉에 의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통계를 보면 한 1m가 넘어서면, 예. 1.4m를 넘어서면 전기에 대해서 조금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대 접촉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중요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산사태라든가 어떤 대피를 할 때는 뚜껑이지나 전기를 내리는 게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침수 상황에서 손이나 이제 물이 젖었잖아요.
예, 예.
젖은 손으로 두꺼비 집을 굳이 만지시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아,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만일 정말 아까 반지하에서 물이 차는 것처럼 긴급한 상황이면 그냥 몸을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고 좀 여유 있게 이제 사전 대피를 한다 그러면 두꺼비 집이랑 가스밸브를 잠그시고 나오는 게 정확하죠.
예.
예.
이 반지하와 관련해서요, 서울시에서는 이제 주거 목적의 지하나 반지하 건축을 불허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이런 대책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늦게나마 이런 대책을 만드는 거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 이제 서울 시내 5% 한 20만 호가 반지하에 살고 계십니다.
예.
굉장히 많은 수치죠. 사실 예전에도 이런 반지하 사건이 생기고 유사한 대책이 나왔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그분들의 소득이 높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반지하에 사시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들이 뭐 이번에 발표된 것처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지만 이게 일순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뭐 지하나 반지하 층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창고나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거주 목적은 제외를 하겠다라는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만 가구 이상이란 말이죠.
예,
만약에 불허한다 그러면은 이들이 갈 곳이 있나요? 마땅한 곳이?
점진적으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걸로 저는 발표 자료를 봤는데요.
예.
이게 워낙에 이제 그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예.
뭐 일순간에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규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반지하가 많은 곳, 그러니까 다세대나 다가구 밀집 지역들 보면 하수관 용량이 적거나 오래된 곳이 많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하수관로도 똑같이 이제 도로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골목길이 있고 이제 도로가 있으면 우리가,
예.
골목길 뭐 지선 간선이라고 해서 골목길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제 하수관로가 깔려 있고요. 그다음 대부분 오래된 지역은 이제 하수도 연한 자체가 30에서 한 50년 정도 오래된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또 한쪽에서만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물은 하나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 하류에서 뚫리지 않으면,
예.
상류를 공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류부터 연결 전체를 보면서 흐름 자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된 지역에 있는 부분 공사하고 거기에 연결되는 하류부까지 공사를 한 번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지하 경우는 그 영화 기생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화장실 역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왜 발생을 하는 건가요?
물은 항상 똑같은 높이를 유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바깥에서 수위가 높으면,
예.
그거를 갖다 인공적으로 펌핑을 통해서 뿜어줘야 되는데, 인공적으로 펌핑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 반대쪽에 있는 물이 역류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지하 시설물에는 이런 역류 방지 시설들을 전부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나왔던 것들은 좀 예전에 이런 규정이라든가 시설물들이 설치되기 전에,
예.
있었던 사건이랑 그 뭐냐 건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위를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변기가 좀 높은 곳에 위치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 거군요.
대부분 인공적으로 저희들이 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자연 수위보다는 대부분 낮은 곳에 많은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펌핑을 통해서 많이 펌프를 통해서 많이 배제를 시키고요.
아.
그다음 역류 방지 시설 같은 것들이 건축법에 잘 저희들이 이것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번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맨홀이에요.
예.
서초구에서 맨홀에 남매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실종이 됐다가 이제 한 분은 사망을 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예. 이 맨홀 뚜껑이 쉽게 열리게 돼 있나요?
이 수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맨홀 뚜껑의 무게가 40kg 정도 되는데요.
예.
사실 그게 1톤짜리 차량이 있어도 그 수압에 의해서는 금방 열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상류 쪽에 관로의 수압하고 하류 쪽의 수압만큼 차이로 올라오는데요.
예.
이건 사실 무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기 때문에
예.
1톤이 있어도 그건 열리기 때문에 수압을 좀 줄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관로 개선 공사 외에는 이번 사건과 같은 것들을 막기가 쉽지 않다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맨홀 보면요, 그냥 얹어놓는 게 아니고 뭔가 잠금 장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맨홀은 40kg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는 구조.
그냥 덮어놓는 구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그걸 이제 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맨홀 뚜껑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은 여기가 뚫려 있는지 뭐 거기로 물이 빠지는 게 쉽게 보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사고가 생긴 것들은
예.
야간이었고요.
예.
야간에 이제 그 갑자기 빗물이 올라와서 이제 무릎까지 차다 보니까 흙탕물이다 보니까 바닥이 안 보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생겼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맨홀 주변에다가 뭐 맨홀의 위치를 표시하는 어떤 구조물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도로나
예.
인도의 위치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맨홀이 열리지 않도록 하기는 어렵고요.
예예.
오히려 이제 수압을 낮춰서 이런 사건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만약에 비가 또 이렇게 많이 오는 날이 생긴다면 물을 걷는 보행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가능하시면은 도로를 이용하시는 건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자동차 도로죠.
예, 예.
왜 그러냐면 맨홀이 그 자동차 도로 쪽에 좀 더 많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물론 인도에도 있긴 하지만
예, 예.
이번에도 보면 사고 난 분들을 보면 세워진 차량에 도로로 잠깐 이용해서 차를 타기 위해서 이동하는 순간에 이렇게 사고가 났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바닥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도로는 이용하시는 걸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시면 아는 길로 다니고 이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차량 피해도 심각했는데 그중에 주목받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침수된 예.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예.
앉아서 뭐 비가 멈출 때까지 혹은 구조를 기다리는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요.
예.
이렇게 기다리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저도 뭐 그날 현장에도 있었고 뉴스에서도 뭐 서초동 뭐 현자라고 해서 뭐
예,
그런
예.
사진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상황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위 상승이 급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이동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시면은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은 이제 뭐 급류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이동하시는 게 맞고요. 이번에도 보면 그 강남역 쪽에도 보면 자동차를 넘가하는 그러니까 자동차 두 개가 쌓여 있는 그 침수 차량들의 형태를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시면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많이 약해졌다. 뭐 산사태 위험도 있고요. 또 싱크홀 위험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던데 이럴 경우 싱크홀이 이후에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사실 이 싱크홀이라는 거는 이제 땅 꺼짐 현상인데요.
예.
결국은 이제 그 흙에 있는 토립자들, 흙입자들이 이제 땅속으로 흘러가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초콜릿처럼 처음에는 딱딱하다가 크런치 초콜릿처럼 이제 엉성해지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무너지는 현상을 우리가 땅꺼짐 또는 싱크홀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뭐 물은 약한 곳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많을 경우는 일반적인 배수체계가 아니고 약한 곳을 이제 뚫고 가다 보면 그쪽에서 갑자기 많은 유속이 발생되고
예.
그래서 이제 땅꺼짐 현상이 발생돼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비가 끝인 후에 전부 다 진단을 해서 땅꺼짐 현상이 있는 지역들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도로가 파이는 겁니다. 도로가 파이는 거는 뭐냐면 사실 도로 위 밑으로는 물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아스팔트
예.
포장 같은 경우. 근데
예.
비가 많이 오면은 그 조그만 미세한 틈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자동차 타이어가 지나가면서 고압으로 진공을 가해주면
네네.
그 앞에서 우리가 주사기 효과하고 똑같이 갑자기 그 도로 밑에서 고압이 발생해서 그 위에 있는 그 아스팔트 덩어리들이 떨어져나가는 그런
예.
현상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보면 운전하시다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얼마 전에 비 오기 좀 전이었습니다만 그 싱크홀에 의해서 편의점 하나가 거의 그 구덩이에 빠지는 듯한 그런 장면도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이 싱크홀이라는 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가 봐요. 뭐 전조 같은 건 없습니까?
저도 강원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봤는데요.
예.
그게 전조라는 거는 거의 없고요. 왜 그러냐면은 전조가 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가라앉는 경우도 있지만
예, 예.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도로 같은 경우 이렇게 포장이 돼 있으면
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스카치 테이프와 같이 이렇게 고정을 표면을 고정을 시켜 놓은 거죠. 약한 고리로. 근데 밑에는 이제 비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초기에는 멀쩡해 보이다가 일정하게 압력 이상이 하중이 가해지면
예.
순식간에 꺼지는 구조도 있고요. 아니면은 위에 이제 포장 같은 것들이 약하게 되어 있으면 서서히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데를 보다 보면 미세한 구멍들이 생겼는데
네네.
그 미세한 구멍으로 많은 물들이 지나가서 그 구멍이 점점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은 우리가 싱크홀이 발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공사를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물의 이동을 차단을 해주지 않으면 물은 계속 약한 곳을 찾아서 계속 확대되고
예.
그냥 흘러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토립자를 같이 가져가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싱크홀 땅꺼짐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는 것을 늘 지켜보시고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인터뷰를 들으면서 청취자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신 D영님께서는요. 맨홀 안에 쇠망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해두는 그런 논의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거는 하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이 하수 발로에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아주 저기 쓰레기들이 같이 흘러가거든요. 쇠망 같은 걸 해놓으면
오히려 예.
오히려 그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건사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유속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아하.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3018님께서는요. 아까 반지하 이야기 들으시면서
예.
미닫이 문, 여닫이 문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안 열리나요? 수압에 영향을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이게 그 소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출입로 자체를 이제 우리가 미닫이처럼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방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방문 슬라이딩 도어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수압의 영향을 덜 받나요?
예, 수압의 영향을, 왜냐하면 횡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수압을 닿는 면에 직각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동 자체가 수직이면 그나마 우리가 여닫이 문보다는 좀 작게 작용하기 때문에 편합니다만은,
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밖으로 나오는 문은 우리가 방화문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9님께서는요, 역시나 반지하 관련인데요. 방범창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범창만 아니었어도 좀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반지하는 방범창의 의무 설치인가요?
방범창은 의무 설치라기보다는 대부분 그 입주자분들께서 선호하는
예.
시설물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도둑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설치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 방범창으로 나오시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라 그러나 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유일한 대피처지만 방범창을 없애는 거는 이제 사실 이런 현상, 우리가 이런 재난은 거의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 방범창을 그냥 없애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사전 대피를 조금 권고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많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정창삼 교수였습니다.